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그런 느낌입니다. 3월의 이 책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독일인의 전쟁 이 책은 제가 3월에 샀어요. 출간되기를 2월 29일에 출간되었는데 이렇게 배송 조회인가요? 네, 해보니까 3월에 샀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어요, 아직. 군데군데 읽었고 목차만 검토해봤고 이제 총선 끝나고 읽어봐야겠다. 4월 벌써 중순이죠. 중순에 이제 한 달 동안 천천히 읽어봐야겠다. 독일인의 전쟁, 제2차 대전에 관한 특히 전쟁 그 독일인의 전쟁 책 새삼스럽죠. 읽을 게 뭐 있나, 아직도 연구할 게 남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김학의 교수가 번역을 했고 말할 필요 없이 김학의 교수가 번역한 책은 그냥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랄까요? 그 하고 있는 일이 워낙 그냥 책을 사주는 거 외에는 뭐 어떤 후원 후원이죠 이게 인세를 보태드리는 거 번역본이라서 이게 매절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 책을 사서 읽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그 공부하고 책 쓰고 하는 이들에게는 가장 그 좋은 그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독일인의 전쟁 많이 팔렸네요. 보니까 한 달 사이에 사서 보고 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사천제이밍 많이 팔린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전쟁 분쟁사 주간삼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뭐 권하게 우선 역자 해설 워낙 이 양반 책은 번역본은 역자 해설 워낙 깔끔하고 좋죠. 역사학자가 했는데 프롤로그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 문장이 프롤로그에 서언 말고 프롤로그. 2차 대전은 그 어느 전쟁보다도 독일인들의 전쟁이었다. 나치 정권은 그들이 시작한 전쟁을 유럽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으로 전환시켰다. 뭐 말을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독일인들도 여기 김학의 교수가 그 역자 해설에 얘기했듯이 독일인들도 사실 자기들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것들 굉장히 처음에는 적어 안 했죠. 그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들도 각성하고 뭔가 공공 역사를 에 대한 노력을 하고 해서 그것이 생겼는데 여전히 독일 구급파들이 날뛰고 있는 게 또한 하나의 현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역사학자들이 문제를 삼아야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 되는 문제겠죠. 자기네들이 있지 뭐라고 그럴까 잊고 싶은 과거 그리고 이 역자 해설에서 김학의 교수도 지적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남긴 기록이라고 다 기억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 독일 유대인 중에도 절반만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주 많았죠. 당연히 독일인하고 국적은 독일인이지만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독일인이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개입되어 있는 그런 사태들이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우리도 한국전쟁이나 한국전쟁과 독일 2차 대전 비슷한 시기에 끝났잖아요. 아직도 많은 더군다나 한국전쟁은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휴전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갱이라고 하는 말 이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전쟁을 겪은 세대인 선친께서 돌아가신 이후로는 그것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죠. 지금 뭐 한국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알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932년생이신 선친께서 18살에 한국전쟁을 겪었는데 그 이하의 사람들도 물론 있죠. 소년병의 전쟁이었으니까. 북한에서 인민군 중에 소년병이 엄청 많았죠. 여튼 역자 해설을 보면 역자 형언할 수 없는 전쟁 범죄와 내면의 성찰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역자 해설을 이제 소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역자에서 써놨는데 첫 문장이 이거예요. 정말 좋은 책이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정말 저 다 안 읽어봤는데 김학의 교수가 좋은 책이다 그러면 해야 좋은 책이라고 봐줘야죠. 이 뭐 이 양반보다 더 뭐 한국에서 저기 독일 저기 나치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일단 뭐 여기 업적 연구 업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열 번째 한국어판이 열 번째 판본이래요. 한국어판이 2024년에 나왔으니까 이 11번째 판본은 아직 안 나왔겠죠. 근데 재밌는 게 2015년에 영어로 출간된 이후에 곧바로 독일어 번역본이 나왔고 독일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체코어, 러시아어, 폴란드어로 번역되고 한국어판이 열 번째예요. 이게 우리가 일본을 번역 왕국이라고 흔히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번역본들 이렇게 보다가 왜 이력본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되더라고요. 일본에서. 왜 일본에서 이걸 번역을 안 했을까. 그냥 나쁜 생각으로는 일본 놈들이 이거 번역하고 싶지 않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내용이에요. 아마 번역에 그렇게 열심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이거 안 한 거 보면 조금 거시기 하니까 그런지 안 나 이게 망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김학의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번역되어 출간된 나라의 다수가 2차 대전에서 독일의 전쟁 범죄에 강타당했던 것으로 이 책이 희생자들에게 많은 몫을 할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읽다 보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오죽했으면 저자도 그의 출세작 전쟁의 증인들을 쓴 뒤 다시는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도 유대인에 대해서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을까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자는 저자의 아버지가 동화 유대인이었죠. 1939년에 독일을 떠나 호주로 도피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니콜라스 스타가르트 아 이름 딱 보면 유대인이구나. 이게 보면 느낌이 오죠. 스타가르트라고 하는 라스트 네임이. 그러니까는 희생자들에게 많은 출간된 나라의 다수가 2차 대전에서 독일의 전쟁 범죄에 강타당했던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어딜까? 일단 체코, 러시아, 폴란드. 이쪽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탈리아는 독일의 전쟁 범죄 희생을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독일어는 당연히 영어로 냈는데 독일 사람들은 바로 했고 프랑스어, 네덜란드도 뭐 전쟁 범죄 강타당했던 지점이 있죠. 그리고 한국어판인데 약간 자랑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독일의 전쟁 범죄에 강타당하지는 않았지만 독일과 같은 추축국이었던 일본의 전쟁 범죄에 강타당했고 식민 지배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는 번역되어 나왔겠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한국어판이 있다. 이게 한국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저자와 역자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김학의 교수가. 역자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저자는 어머니는 저자의 어머니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한 거 보니까 그러면 이게 그만큼 이런 번역본 하나를 내놓음으로써 이 니콜라우스 스타가르트가 옥스퍼드 대학교 사학과에서 나치 역사를 강의하고 있는 영국 최고의 나치즘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의 책을 사람의 책을 영국 작가협회에서 수여하는 헤셀틸트먼상을 수상한 이 책을 우리가 번역에 내놓았다. 그리고 분명히 그러면 이제 저자가 니콜라스 스타가르트가 한국판이 나왔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한국의 문화적인 힘이죠. 아, 한국에서 왜 이걸 관심을 갖나? 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니까 관심을 갖는구나. 일본 놈들은 안 했는데 한국은 했구나.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한국에서 만들어서 뭔가 문화적인 것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도 문화의 힘이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뭐냐? 더 강력하고 뭐 고급스럽다고까지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더 강력한 힘은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게 번역에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번역하신 김학의 교수에게 이 아유 800 역자에서 바로 직전에 있는 그 물론 이게 여기 뭐죠? 엔드노트 참고문헌 목록이긴 하지만 바로 직전에 있는 페이지가 868페이지예요. 무섭죠? 예. 네. 왜 일본 놈들은 안 했나 몰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한마디 할 수 있죠. 야, 니네 이런 거 번역 안 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걔들이 찜찜할 거 아니에요? 번역 잘한다면서, 번역 많이 하는 나라라면서 이렇게 슬쩍 비아냥거려 줄 수 있는. 그게 이게 우리가 문화 그러면 꼭 무슨 팝, 케이팝, 케이푸드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엔 어쨌든 뭐 형언할 수 없는 전쟁 범죄와 내면의 성찰. 영화보다 영화 같은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영화 피아니스트 그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영과 아집의 전쟁과 잔혹한 전쟁 범죄들. 이게 이제 역자해설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2차 대전 당시 벌어진 수많은 일들이 평범한 독일인들의 편지와 일기에서 어떻게 성찰되었는지 추적했지만 전쟁과 범죄의 전체적 종괴도 놓치지 않았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괴테와 베토벤의 나라에서 이거죠. 이거 저도 이 생각 많이 하죠. 저는 그리고 지금도 독일 철학을 전공했지만 독일 철학을 전공했지만 독일이란 나라가 인종차별 아주 심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독일이나 프랑스나 식민지배를 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독일인들이 범한 전쟁 범죄의 정도가 굉장히 막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뭐 독일 철학 전공했지만은 독일에 가보고 싶다, 뭐 거기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냥 그 다음에 네 번째 섹션이 역사학이라는 것. 이 책에서 저자는 역사학계의 나치즘 연구 지형에서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것일까? 하나는 기능주의라 불리고 다른 하나는 의도주의라고 부른다. 기능주의는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를 나치 체제의 작동과 과정에서 설명하고 의도주의는 나치 이념과 의지로 설명한다. 현재는 의도주의가 대세다. 역자인 나는 기능주의에 속한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번역하기로 결심한 것은 밑에 이제 푸트노트 이렇게 써놨어요. 역자인 내가 이 책을 번역하기로 결심한 것은 그동안 내가 번역한 나치 연구서 네 권이 모두 기능주의 계열이었기에 이제는 독자들에게 기능주의는 물론 의도주의 연구도 무척 많이 반영되어 있는 이 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의도주의가 대세다. 이게 이제 역자 김학의 교수는 기능주의 계열에 속한 연구자다 스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치즘의 진정 기막힌 점은 한쪽에서 보면 아주 정상적이지만 다른 쪽은 절대야 그 자체였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딱 끝나자마자 서독이 건국되고 건국이 아니지 만들어지고 강력하게 대두하는 게 이제 독일인들도 피해자 정체성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 피해자 정체성을 일본은 그대로 가지고 계속 역사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터진 논자 폭탄 미국에 미국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일본 사람들은 독일은 이제 피해자 정체성 이거는 완전히는 아닌데 어쨌든 극복을 하고 오늘날의 독일의 극우 뭐 신나치 이런 애들이 그런 것들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하죠. 헌법적으로 우리도 좀 참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이승만 이런 거 뭐 이런 것을 찬양이라는 게 이런 게 친일파를 단죄하자 이런 걸 떠나서 한국 현대사를 다시 읽어보면 일본의 식민지배 이거 교육부터 우리나라부터 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어쨌든 지금 이제 요 책 올해는 이 책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감정의 역사 김학의 교수가 쓴 감정의 역사 그것도 좋은데 김학의 교수 책은 어쨌든 나오는 대로 사서 다는 안 읽어도 사주는 게 일단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